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강조한 가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과 용의 갈등, 싸움,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싸움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사 전체에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용과 어린 양, 어린 양과 용의 싸움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과 용을 따르는 이들 간의 싸움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든지 아니면 용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원론과 다른 것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과 악이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대등한 힘으로 서로 팽팽하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원론이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과 용을 따르는 이들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반역이 일어났으며 그 반역의 배후에 있는 사단, 그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죄와 악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불순종으로 일어난 갈등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반역을 돌이키게 하시고 반역에 휩쓸리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싸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유혹했던 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인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간의 갈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분과 또 뱀의 후손, 뱀과 용이 같은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 속에 역사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으나 어린 양은 이길 것이다. 또한 어린 양을 충성되게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용을 따르는 이들, 용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당시에도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당시에도 그런 방법으로 공격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쾌락을 통해서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과 또 박해가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을 유혹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 곧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박해를 통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어린 양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따른 이들은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계시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정상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나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 라는 그런 목표의식, 또 그런 바라봄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을 향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길을 잘못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주님이,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이 사자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라는 말은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또 개정 성경도 구름을 탄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금 더 좋은 번역은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라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구름과 함께 승천하셨고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자들도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을 찔러 죽인 자들도 보게 됩니다. 누가 주님을 찌른 자입니까? 로마 군병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 주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분을 거부한 이들이 다 주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주님을 보기 원치 않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통곡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거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끝까지 무관심하고 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주님을 거절한 이들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말씀과 환상 가운데 발견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영광스럽게 되신 분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을 때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먼저 그분의 옷을 바라봅니다. 끌리는 옷, 땅에까지 닿는 끌리는 옷이 있고 가슴에 금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그분의 역할, 그분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의복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고 제사장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보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옷을 관찰한 후에 머리와 눈을 보게 됩니다. 옷은 역할을 보여주지만 머리와 눈은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순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제사장이신 그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눈은 타오르는 불처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불은 가장 순수한 물질이죠. 그래서 불에 가까이 가면 타는 것은, 순결하지 않은 것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로서 묘사하는 것, 신명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신, 순결하신 분이기에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는 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머리와 눈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제 그 머리와 눈에서 발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본 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는데 그때 본 큰 신상의 모습과 우리는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화려하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이 중요한데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체는 화려한데 하체로 내려갈수록 특별히 발을 보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 철과 진흙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철과 진흙을 그냥 붙여놓으면 그것이 과연 붙어 있을까요? 그 기초는 너무나 결함이 많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주님의 발은 청동, 불로 재련한 청동이라고 했습니다. 청동은 주석과 구리를 합금한 것입니다. 그것도 불로 연단된 겁니다. 그 견고한 그 주님의 발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세상의 제국들은 다 철과 흙으로 빚어진 것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통치는 견고한 불로 재련된 청동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분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칼과 같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권력은 무력과 재물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오른팔은 견고한 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가지를 보면 서로 대칭이 됩니다. 첫 번째 머리와 마지막 얼굴이, 그것은 용서와 축복의 어떤 메시지를 주죠. 두 번째 눈과 여섯 번째 입은 교제를 하는 의사소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소통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발과 다섯 번째 오른손은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중앙에 있는 네 번째가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증언이 모여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음성이 됩니다. 이 모습이 요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지금 요한은 밧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아시 일곱 교회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그는 주님의 눈을 봅니다. 자신은 그 성도들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말로 전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의 견고한 발이 그들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회중을 그리워하던 요한이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린 그들을 본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력, 그 로마의 칼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 아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요한이 바라봤던 그 주님의 모습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던, 이제 몸도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됐던 섬에 갇힌 요한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요한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휩싸인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입니다. 모든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세 단어를 설명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알파 오메가 라는 말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요, 그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이 주님이시요, 또한 그 사이에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상에서 말하는 대로 군중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통치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당시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에 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표현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역사는 마지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이 바라본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장 8절, 또 4장 8절, 11장 17절, 16장 5절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공통점은 시제가 항상 현재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대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과거부터 얘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잖아요. 언제나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셔요. 앞으로 장차 오실. 항상 현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주님에게는 언제나 시제가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 속에 저장해두고 미래는 기대하면서 바라본데 내일은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은 과거가 되고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주님의 세계에서는 흘러가는 시간이 없이 모두가 현재인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어거스틴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에서 시간과 영혼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썼죠. 우리는 영혼을 가리켜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영혼은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시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이 현재, 영원한 현재만이 계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다시 그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가지신 능력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과학과 기술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명은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죽음의 열쇠는 가지지 못합니다.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 많이 있지만 가장 풀고 싶은 것은 죽음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열쇠를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인류가 누군가 죽음의 열쇠를 풀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의 열쇠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죽음의 열쇠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것이죠. 죽음의 열쇠를 가진 분을 믿고 따르면 될 거를. 열쇠를 가진 분이 계신데 열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열쇠를. 그게 인류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에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이 마지막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은 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태일 뿐입니다. 죽음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죽음의 의미와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왜 죽은 자도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을 것을 보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 것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속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심리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죽음의 열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께 대한 여전히 산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죽은 우리로서는 오래전에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주님을 찌른 자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자가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의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갇혀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이제 오순절이 지난 한참 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당시 교회를 깨웠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